영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연합회에서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 뭐 3월 말이나 보통은 4월 초죠. 연합으로는 새벽 기도를 런던에서 합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쭉 설교하는데 제가 몇 차례 나누기도 했고, 지금도 그때 하셨던 어떤 한 분의 목사님의 말씀이 크게 그 시간에 뭐 크게 뭐 임팩트 있었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계속 제게 그 마음에 머무는 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천당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말한 하나님 나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겨자씨처럼 점점 커져가듯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은, 천국은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시작되었다. 그 말은 우리가 놀라운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틀리,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누었듯이 저의 가장 큰 열망은 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를 보니 아빠가 정말 하나님 같, 만약 아빠가 하나님 같은 모습이면 하나님 믿고 싶어. 우리 집이 만일에 천당이 우리 집 같으면, 정말 천국이 우리 집 같은 모습이라면 나 천국 가고 싶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그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는 거죠. 이거는 되게 큰 소망이고 열망이죠. 다 도피적으로 이 세상을 빨리 떠났어, 막 천당 빨리 가고 싶고, 이런 도피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되었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소망이죠. 반드시 나는 경험할 것이다. 나는 그 고백을 들을 것이다. 자신감보다도 소망이 있는, 그래서 그것이 저의 삶에 계속 기도 제목같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면, 만일이 아니죠, 진짜 그런 나라죠, 그것을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엄청난 영광스러움을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경험하도록 돕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일이다, 가장 보람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삶이,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반드시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십시오. 현실 도피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 나라, 현재 임한, 맛보고 경험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셨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70명의 제자들에게 일을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이렇게 전도하러 보내잖아요. 70명의 제자를 또 보냈다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7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을 것 같잖아요. 다른 사본에 보면 70을 72로 한 어떤 텍스트도 있어요. 성경의 텍스트가. 그래서 우리 세번역은 두 개를 같이 넣었어요. 70이든지 72든지 이 둘의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0과 72의 숫자는요, 전 세계 사람을 다 상징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자손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나라 이름이 나와요. 70개가 나와요. 그래서 전 세계는 이 당시로 과거에는 70개의 족속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런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성경은 400년은 공백이거든요. 구약 성경 끝하고 신약 시작이. 400년 동안에 많은 책이 있었어요. 그 책 중에 에녹 삼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 세계 왕들은 72명의 왕이다, 그리고 전 세계 언어는 72개 언어가 있다라고 기록이 돼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70과 70이라는 건 전 세계를 말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4장이나 신명기 11장 등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끌어갈 때 그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특별히 장로들을 세우는데 장로들의 숫자가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70명의 숫자는 전 세계 민족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리더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70명을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 전 세계 이 하나님 이 놀란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다. 내가 이 땅 오므로 시작된 이 어둠이 짙은 이 세상에 쑥 들어온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에 전파해서 경험하는 그 일을 시작하겠다. 이런 예수님의 열망이 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는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가면서 어디 가든지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삶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래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을 심플하게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3절에 말하듯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1위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위 때들이 있는데 양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마치 1위 때들 가운데 가는 양 같은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어. 대단한 위험한 일이잖아요. 이 보통 삶이 아니죠. 편안한 삶이 아니죠. 1위 때들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 양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올림픽 신나게 여러분 재밌게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운동선수들의 고백을 듣잖아요. 죽을 것 같다고, 그 훈련의 과정이 너무 미칠 것 같다고 이런 고백을 많이 들었었잖아요. 큰 경기를 앞둔 치열한 경쟁을 하는 운동 하나는 봐도 그렇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삶이 일상적인 삶이 아니면 삶을 심플하게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심플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삶을 심플해야 될 이유는 너희의 삶이라는 것이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양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만큼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삶을 심플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예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라고 4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전대라는 것은 돈과 여행에 필요한 아주 귀중한 물품 있잖아요. 우리 같은 뭐지 모바일이라든지 어댑터 뭐다 충전하는 거라든지 어쨌든 여러분이 중요하게 한 생각하는 돈과 여행에 꼭 필요한 물건을 넣는 것이 전대예요. 그리고 주머니는 꼭 필요한 양식이죠. 뭐 그 당시에는 뭐 사 먹을 수 있는 상황은 흔치 않았으니까 그 식량을 넣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신은 샌들이기보다는 우리를 보면 화려한 구두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 무슨 말이죠? 꼭 필요한 건데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재워놓고 더 구입하고 준비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꼭 필요한 것만 하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세상에 얻고자 하는 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난하지 말라,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 지나가는 사람은 인사를 해야지 아는 사람이면 인사도 하지 말라고 무례하게 그렇게 하라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급하고 중요한 심부름이나 어떤 일을 전달할 때 가다가 오 반갑다 하면서 악수하고 우리 커피 좀 마시고 이야기 좀 할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급하고 하면 빨리 하고 빨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쓸데없이 너저분하게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괜히 평생 쓰지 않을 자격증 따는데 혹시나 해서 따지 말라는 거죠. 혹시나 아무나 닥친 데 책 읽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거 책 하나 읽더라도 그렇게 선정해서 하라는 거죠. 가장 우리가 흔히 우리가 모두가 적용되는 말은 유튜브 너무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쇼커트, 연예인들이 앉아서 잡담하는 거, 그게 뭐 인생이 중요하다고 우리 앉아 있겠어요? 인생을 너저분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심플하게 목표가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정돈하여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필요할 것, 넉넉하게 떼부자가 되듯이 그렇게 보증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믿고 아주 심플하게 자기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욕망들을 많이 갖기 원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시간 또 돈 또 힘도 다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삶을 정리해야 다 모아서 집중해서 그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여름에 중요한 프로젝트 하나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집안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 중에서 제가 제일 정리하는 데 은사가 있어요. 저는 딱 물건을 보면 저 공간에 다 넣을 자신이 있어요. 배치 조금만 하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은사 없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름에는 우리 집을 완전히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정리하는 뭐 도사 뭐 별별 영상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팁을 쓰는 거 하는 기름 많이 넣는 이런 것들. 아, 우유곽을 잘라서 딱 넣으면 밑에 그 흥건하게 고이는 거 그거 몰랐어요. 그럼 우유곽을 안 버렸을 걸. 잘라가지고 올리브 오일 이렇게 치경이었으면 바닥 괜히 고이고 그런 걸 안 했을 때 여러분 몰랐죠? 청소 잘 안 되는 사람 좀 보세요. 그거 참 유익해요. 쓸데없는 연예인들 이야기하는 거 듣지 말고 그거 착 보면 정리해. 근데 정리에 여러분 팁이 있어요. 정리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리 잘하는 은사 있는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리하는 데 제일 중요한 버리는 거. 하, 여러분 아니에요. 영상을 좀 봐야 돼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옛날에 정리의 기본은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리의 기본은 딱 침대에 누웠을 때 자기 집에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속옷은 몇 개, 티셔츠는 몇 개, 이렇게 어디에 있다? 어느 장소에 몇 개가 있다. 우리 집에 티셔츠는 몇 개 있다. 팬티는 몇 개 있다. 아주머니는 아시는 분, 집에 솥이 몇 개 있다 아는 분이 있을까? 솥이 두 개였나 다섯 개 헷갈린 분들 있잖아요. 분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자기 집에 뭐가 몇 개, 솥은 알루미늄 솥은 10년 써요. 두 개 있을 필요 없어요. 비슷한 것들은. 그렇잖아요? 혹시는 몰라서 아까워서 난 건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이 후라이팬은 빨리 버릴 수 있지만 솥 같은 거 단단한 알루미늄들은 그 비슷한 크기는 다 없애버려야 돼요. 분류가 분류예요. 딱 분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다, 필요 없다 해서 이게 즉 버릴 그 분류가 되어야 버리는 거예요. 막 버리다 보면 아까워 괜히 버렸다는 것도 있잖아요. 분류를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정리가 잘 되는 사람 집안에 딱 들어놓어도 분류가 되어 있어요. 샴푸를 몇 개 이번에 정리해 보니까 돌아다니는 샴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회용 샴푸도 많고 괜히 샀어요. 5파운드 주고 3개인가 우리 딸이 샀거든요. 괜히 산 거죠. 정리 안 된 사람들은 돈을 낭비해요. 그리고 부자들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정리라는 게 삶의 라이프를 바꿔내거든요. 딱 들어놓아서 몇 개 있다 하면 아, 뭘 사야지, 뭘 살아야지, 말아야지, 아, 이 두 개를 짬뽕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생각도 나오고. 와, 제가 정리하는 지금 팁을 말하는 건 아닌데 정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 심플 라이프를 추구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한참 2년을 기다려서 아내 남편 거를 손대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티셔츠를 좋아한대요. 쭉 백화점 가다가 어떤 시즌에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너무 좋은 거지. 티셔츠를 그냥 이렇게 했는데 막상 정리해보니까 30개의 티셔츠가 있었대요. 1년 내내 30불 조그만 시즌에 입을 필요가 없거든요. 한 5개 나누고 다 버렸대요. 진짜 다르는 거. 분류가 되어야 몇 개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이 심플해지려면 자기 삶에 분류가 돼 있어야 돼요. 후추가 몇 개 있는지 막 섞고 올리고 익스파이 되었는지 막 섞여 있잖아요. 정리가 돼 있어야 익스파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하게 자기 삶에 분류가 돼 있어야 심플하게 삶이 되어 있어야 집중하게 되고 낭비하지 않는 일들, 돈도 시간도 정력도 낭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이 나라를 중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삶에 정리할 것들만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 없다는, 시간적으로도 돈이든지 뭐든지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희생하고 각오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어. 왜 돌아다닐까? 전도하러 가가지고 처음에 간 집이 너무, 처음에 환영에 들어갔는데 막상 옆에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 집 오라는 거예요. 그 집이 더 좋은 거지. 음식도 잘해주고. 그래서 옮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에 갔으면 상처받지 않도록 그 집에서 자족하고 살라는 거죠. 옆집이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풍족하게 뭘 달라준다 하더라도 옮기 다니지 말고 그냥 주어진 환경에 환경 만족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조금 편안하고 좀 풍족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들은 그냥 맡겨버리고 집중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정돈된, 정리된, 심플한 삶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정리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 제자 훈련은 1단계, 2단계, 3단계 성경 공부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4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절한 삶이, 라이프가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맞춰야 돼요. 시간 사용, 물질 사용, 집중하는 이런 것들, 자기 삶을 자꾸 정돈하지 않으면 너저분하게 삶이 메시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준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레디해서 뛰어들었을 때 실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5절부터 12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되게 포지티브한 삶이에요. 많은 사람이 축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집에 찾아가는 거죠. 도투도 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건네는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한 메시지니까. 요청하지 않아도 너무 중요한 메시지는 전하고 싶은 것이니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평안하기를 빌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여러분 긍정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 지옥을 말해야 되고 형벌을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럴 수 있죠. 죄를 지적하고 형벌을 심판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해요. 전도지 안에 그것이 없으면 거짓 전도지라고 사형을 비판하는 분도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시작은 긍정적이었어요. 우리 집에 평안이, 너희 집에 평화가 있길 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거절하면 그때 먼지 털털 털면서 하나님께 떨어질 사람이라고 경고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주류한 메시지는 평화를 빌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상처 입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이고 사연을 들고 울면서 이 엄청난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 대한 불행의 죄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비로소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 믿자마자 시작될 수 있다, 내가 그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서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평화를 받아들이길 준비된 평화의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면, 사람을 만나가면 반드시 우리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하는 구호 중 이런 구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전도자가 가는 곳에, 여러분 덥죠? 더워도 따라하세요. 전도자가 가는 곳에 전도 받을 사람도 함께 보내주신다. 그 믿어야 돼요. 내가 딱 가면 그 시간 그 장소에 주님이 어레인지 해요. 만날 사람들을, 그 갈 시간 장소를 주님은 아시니까 그때 멍하게 방에 있는 사람들 갑자기 옥스퍼스트리 나가봐야 되겠다, 거기 가보겠다, 가가지고 나를 만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전도자가 가는 곳에 전도 받을 사람도 보내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믿었어야 돼요. 나가면 평화의 사람을 만날 것이다, 영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너희 복음을 들을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나가면 있지만 나가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한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는 하는 말이에요. 나가야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일단 나가면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믿으라고 말했어요. 2절에 가보면 추수할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아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까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추수할 것 없어요. 추수 안 돼요. 나가봐야 복음 전화를 받아들 사람 없다라고 여러분 믿잖아요. 철떡같이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귀 기울여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다 무관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은 어떻게 말했어요? 아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사탄의 말을 믿죠. 전도 안 돼요. 길에 나가야 전도해봐 소용없어요. 그렇게 다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도투도우니까 이건 낯선 사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있다. 예비된 사람 있다. 환영하는 사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토요일 전도해보면 예수를 그 당시 영접하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그걸 떠나서 잘 경청하는 정말 이야기도 고맙다고 하는 사람 항상 만나요. 길에서 그냥 아무나 만나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주님 말씀 몰라요. 그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안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안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믿음을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메시지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안을 빌고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한 나라니까 지옥 간다 너 죄인이어서 형벌 받는다 이런 처음부터 대차고차 하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게 사실이니까 받아들이려면 사실이니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축복의 메시지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메시지를 살려내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절하면 털털 털어버리라 말했어요. 이것은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실이니까 진짜 사실이니까 이 예수마도 믿지 않으면 불과 유황에 떨어지는 물에 불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면 소돔성보다 더 큰 벌을 받을 것처럼 말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장 큰 죄라는 말씀이죠. 소돔이 가장 큰 죄를 지어서 아예 불바다를 만들어서 완전히 망하게 한 멸망시킨 성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더 큰 형벌을 받을 것이라 했으니까 이 복음 메시지를 거절하는 것은 엄청난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럴 만도 하죠. 소돔과 고모라서 그냥 죄를 지어서 멸망을 받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죄를 해결하겠다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데 그분까지도 거절한다는 것은 완전히 갈대로 가겠다는 거죠. 완고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 자에게 내릴 벌은 더 크다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 9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을 했는데 그 죄가 뭔지를 딱 이렇게 말했어요. 죄하면 나쁜 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딱 한마디 말하세요. 그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소돔이 지었던 엄청난 그 음란하거나 불의하거나 여러 가지 그 죄악보다 더 큰 죄가 그 모든 죄를 해결하기에 오신 예수를 마지막까지 거절한 자들이 더 큰 형벌을 받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는 너무도 중요한 엄청난 세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12절에서 16절까지 하신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이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위대한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이 하면 나와 같은 존재다. 나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가끔 기도하는 기도 중에 기대하는 바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나도 축복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저에게 여러 가지 헌신을 하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너를 향한 태도는 나를 향한 태도라고 내가 생각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거절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권위를 그렇게 높이신 거죠. 왜?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그를 향한 태도는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난이라든지 남들 알아들지 못하는 길을 선택한 이 모든 것들은 구질구질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나아가는 거,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이 삶을 구질구질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그냥 준비하지 않고 주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자기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중하고 살아가는 삶은 주님 보시기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거, 그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구질구질하게 보여. 이상하게 보여.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도 구질구질하게 왜 그렇게 사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낸 그 제자들이 가서 병자를 고치고 환영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뭡니까? 병자를 고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현재되는 거예요. 현재화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삶과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 나라가 기차라고 한다면 그 기차가 달리는 레일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삶을 정돈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개념치 아니하고 집중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레일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기차가 거기 도달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풀어제치게 되는 삶을 살아가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위대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든지 유명한 자리에 앉든지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어진 선물일 뿐이고 누릴 뿐이고 나누는 데 쓸 뿐이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평범한 사무직원으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사무실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면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아빠 엄마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목적이고 바라는 갈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였습니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세상 앞에 서면 무서워하고 초라한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삶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위대한 그 아버지께서 그 당신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가장 큰 열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하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기꺼이 영광스러운 삶이니까 주님이 가장 알아줄 일이고 가장 위대한 권위를 가진 자로 당신 같은 존재로 세상에 우리를 세우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송두리째 여러분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각 영역마다 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기차가 도착해서 거기에 풍성함을 풀어헤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구석구석에 전파하고 흘러보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삶의 이유, 가장 큰 갈망,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